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요한 1서에 의하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4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어떤 그 교회의 일원들도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의 어떤 그 내용은 바로 1절부터 3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귀었는데 이 사귐이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 1번에 의하면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그냥 막연히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때 어떤 얻어지는 만족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인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와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을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가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 우리와 똑같은 살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어떤 질고를 겪으신 분,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영지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인생으로 오신 분, 살로 오신 분,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우리의 기쁨입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인생은 참으로 고통의 바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냥 환영에 불과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인생, 허무한 것 같고 환영에 불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몸,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든지 재로 돌아가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이 몸, 이 인생이 그 인생으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음성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들려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듯이 음성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드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계의 창조의 근원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방편이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는 가끔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신이 어떤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는 가연설적인 이단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단지 인간의 형태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이 세상은 환영에 불과하고 육체는 고통에 불과한데 삶은 고통에 불과한데 어떤 특별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어떤 특별한 어떤 해탈에 이른 사람은 모두가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불교의 가르침과도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끌어안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좋은 것, 정신은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니케아 신조를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그 아타나시우스는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을 취하셨을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살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본체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은 곧 본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참조가 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거의 이제 그 고별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인데요.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하신 행적은 많은 이들에게 비밀에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제자들도 잘 못 알아차리고 또 제자들 밖에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못 알아차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오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어떤 예수님의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다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뒤에 천사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식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백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참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군요. 그런데 그 밝혀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과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내가 곧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어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63절에 62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구절 자체가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고 예수님의 말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영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 말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본체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음이 전해졌던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사상이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비록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지중해권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리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의 세계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신이 육신으로 왔다, 그리고 그 신이 죽었는데 다시 육신으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콧웃음을, 콧방귀를 끼고 그냥 이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고급한 세계에 있는 신이 저급한 어떤 이 감각의 세계, 육신의 세계로 올 수 있겠느냐. 신이 정말 신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이 감각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잘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정확히 판단했느냐 판단하지 않느냐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보다도 우리가 뉘앙스라고 그러죠. 그 말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누가 이야기를 하냐가 사실 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 전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오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감각의 세계, 정말 전쟁 같고 정말 가치 없고 정말 거지 같은 어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몸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또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의하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증언하여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과 흑암의 깊음 위에 누가 이 세계를 품고 계십니까? 성령이 이 세계를 품고 계시죠. 닭이 알을 품듯이.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새로운 어떤 그 몸이 이렇게 창조가 되고요. 그 몸의 창조는 곧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창조가 태양을 지은 것으로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구를 만든 것으로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만든 것으로 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몸의 창조를 통해서 옛 창조가 완성되듯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한 사람, 성령으로 부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세례를 가져오시는 한 인간, 바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 마리아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요. 그러니까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입니다. 마치 그 아담이 흙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 코에 들어가기 전에는 단지 흙에 불과했지만, 단지 티끌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자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골짜기의 그 뼈들은 그냥 단지 뼈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자 군대로 일어선 것처럼, 하나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뒤덮자 보잘것없는 마리아, 한 인간의 불가한 마리아, 죄악 가운데 가득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무흠교리는 사실 성경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매우 왜곡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흠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단 논박이라는 글을 썼던 이레니우스는 그 글에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는 그의 살과 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차원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성 전체를 끌어안으신 그 사건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어떤 정신을 가지게 되었거나 새로운 사상을 가지게 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인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얘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보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냐보다 십자가 그 자체에, 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공장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의 피는, 예수가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속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자체가 가지는 어떤 마법적이고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십자가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 능력, 십자가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이 허무와 인생의 이 낭만과 인생의 좌절과 인생의 종결,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인간의 현실, 살로 형성하고 살이 구성하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살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로 구성하는 이 세계를 예수께서 살로 오심으로 감싸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흑암과 혼돈과 모호함을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끌어 안으셔서 거기서 코스모스, 우주가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단지 중세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딱딱 이성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체계로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그리고 의심 가운데, 모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카오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카오스보다 뛰어난 코스모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오스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인간은 이미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기에 결코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지각이 형성된 이후부터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생명, 굉장한 역설이죠. 한 생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는 것이 제일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읽다가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프레모 레비라고 하는 그 유대계 이탈리아인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는 이탈리아인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나치가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제 이렇게 무솔리니로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나치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이제 수용소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우슈비치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동료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동안에 그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구출이 되냐면 소련군에 의해서 구출이 돼요. 그래서 어디 또 이렇게 멀리 소련 어디 가까운 데까지 갔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걸어서 자기 고향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 고향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경험들을 글로 썼는데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주 이렇게 중요한 사상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68세 되던 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의 그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아우슈비치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인데 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끊었을까? 실제로 우리가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서 어렵게 탈북해서 중국을 거치고 뭐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의 삶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실제로 이렇게 목숨을 끊은 이제 세터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듣습니다. 삶은, 현실은 어떻게 보면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폭압과 굶주림과 어떤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그 삶보다도 더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몇 주 전에 이제 후배들 몇 명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환경운동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선을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방사능 이제 일본에서 터진 그 원자로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다 오염돼서 우리 자식 때에는 정말 바다에서 나는 건 아무것도 못 먹을 수 있다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막 겁을 주었어요. 뭐 실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현실이죠. 근데 이렇게 곰곰이 이제 그런 논리의 끝을 가다 보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 화성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그 극한을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자기를 향하면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로 자꾸 이렇게 흐르잖아요. 아니면 이게 히틀러식으로 반대로 이게 외부로 어떤 공격적으로 나타나면 네가 죽어라가 되지 않습니까? 넌 생각이 다르고 넌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러면서 죽는 게 나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인생, 그런 삶, 어떤 사상가는 그 삶이 왜 삶이냐, 사람이 왜 사람이냐 라는 얘기를 우리말 사르다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 불에 이렇게 불이 타면, 불에 어떤 나무가 타면 이렇게 사라져, 이렇게 불이 살라서 없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마치 봄날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벚꽃같이 환하게 피지만 곧 져버리고 마는 험한 대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허무한 살, 나약한 몸,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육신을 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리스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단지 정신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영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겠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겠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은 단지 영이 아니라, 단지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더 많은 건강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도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맥락에, 다른 의미에, 다른 이야기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호흡, 새로운 삶, 이제 더 이상 허무한 대로 사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오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관계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들어 오셨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박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듯이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바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이 살은,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의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죽음의 현실은 허무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썩을 우리의 몸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원 회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썩을 우리의 몸도, 썩을 우리의 이 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는 소유리문답 1번,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죄를 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 따위로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 사람의 궁극적인 어떤 만족,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우리의 인생이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는 더 이상 환영에 불과한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는 더 이상 고통의 바다에 불과한 세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이 세계는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눈물 짓는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품으심으로 첫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그 말씀, 이 세계를 만드신 그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를 지으신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품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지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보다 더 크시니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이에게 묶여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죽음을 방불케 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허무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끌어안으셨고 예수께서 친히 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완성의 도상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